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에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한 부분과 4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A번,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다음은 이었습니다. 예, 무너진 삶의 성벽은 언제나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성벽 재건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그룹의 작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번 과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시작은 한 사람이 하지만 그 완성은 많은 사람들의 협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데에 도와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독불장군입니다. 그리고 자수성가입니다. 자수성가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가문을 이루었답니다. 자기 태어나서 스스로 가문을 이룬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났을 때 그 엄마가 저절 물렸고 기저귀 갈아줬고 누군가가 돌봐주었기 때문에 자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라는 말보다 신수성가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운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말이 그 반복해서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성벽과 자신을 잘 세워가는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임을 압니다. 비번, 삶의 성벽을 세워가는데 외적인 방해를 이기는 힘은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외적인 방해는 언제나 마음부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합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가정도 건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이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나약합니다. 또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삶의 자리에 나를 심어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마음을 잘 지킵니다. 청년들에게 결혼을 추례하거나 또 결혼 상담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지 않느냐? 건강한 가정은 돈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꾸려지는 것 결코 아니다. 그 돈은 언젠가는 부족해질 때도 있다. 또 두 사람의 사랑이 건강한 가정 꾸려가지 못한다. 그 사랑이 식을 때도 있고 실증이 날 때도 있다. 두 사람이 가정을 건강하게 꾸려가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야 그 결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에 개입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그것을 이겨가게 만듭니다. 10번, 삶의 성벽을 바르게 쌓아가는 사람은 두 개의 눈들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외적인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일함과 경계함을 함께 했고요. 또 따로 더불어 함께 했고요. 낮과 밤을 함께 했습니다. 양쪽의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전의 끝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목전의 끝만 바라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게 옳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틀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나라가 망함과 회복됨을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두 개의 눈들을 가질 때 우리가 이겨갈 수 있습니다. 이번 이제 암송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네,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혹시 외우신 구절 손 한번 살짝. 네.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네, 마음 드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100점 드리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드려 일을 하였음이니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100점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성 구역장님 혹시 안 계시나요? 손 드셨습니까? 여성 구역장님? 아, 네, 죄송합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있는 백성이. 네, 아멘. 네. 일어서면 갑자기 앞이 까맣고 하얗게 되죠. 아까 이쪽에 남자 구역장에 손 드셨는데 한번 일어서서 해보실래요? 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를 연결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네, 아멘. 네. 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백성들이 헌신과 즉 몸을 드리는 것과 헌심,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헌심은 실과 바늘과 같습니다. 아니, 같아야 합니다. 실과 바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바늘은 그저 남을 찌르는 도구만 됩니다. 그래서 흉기가 됩니다. 또 바늘이 없는 실은 무용지물입니다. 남을 묶는 도구로는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과 바늘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과 헌심을 두 가지를 잘해야 삶과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서 5절은 예, 가렴추구라고 제가 제목 붙여봤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A번 유다 백성들이 방위를 극복해가며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유다 자손들과 그들의 형제 유대 자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예,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일에 남자들이 나가서 뭐 일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심각했던 것이죠. 특히 아내가 부르짖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 출애굽기 2장, 3장에 여러 번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때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압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즉 이방인들이 자기를 짓눌러서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유다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자신들을 짓눌러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상황이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B번,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예, 3절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흉년 때문에 부르짖었답니다. 그 우리 속담에 농부는 3년 흉년이 들어도 먹지 않는 것 있죠. 예, 종자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자가 있어야 다음에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 종자 씨는 농부에게 미래와 희망과도 같습니다. 뭐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내신 분들은 그 부모님들께서 종자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과거 그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보릿고개는 그 음력으로 4, 5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5, 6월 경에 그때가 되면 작년에 농사 지었던 거 다 먹고 이제 보리를 추수해야 먹는데 보리를 아직 추수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리고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뭐 풀뿌리를 파먹을 지연정 종자씨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거 손대면은 가을에 이제 추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들, 이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나중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종자 정도가 아니라 농사의 바탕인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종자 씨가 아무리 많아도 밭이 없으면 종자 씨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처참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번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예,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수입이 높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또 하나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은 침이자 폭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그 요즘 말로 하면 세금 푸어. 네. 그 지금 그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이 동시대에 기록된 에스라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세금까지 바쳐야 하니까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 가렴주구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가렴주구는 그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들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이 공자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자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태산 기슭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무덤 세 개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서럽게 울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궁금하게 여겨서 공자님이 이제 제자인 자로로 하여금 가서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로가 당신의 울음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려서 무슨 큰일을 당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을 겪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더 슬프게 울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자로가 어떻게 해서 가족을 잃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3년 전에 이곳에서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남편이 또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식마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과 이제 제자들이 그 여인을 위로해 주었는데 자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곳에 그렇게 호랑이가 자주 출몰을 한다면 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못된 관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래서 가, 정, 맹, 어, 호. 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예, 답은 5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예, 과도한 빚, 이자로 인해서 예,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고리 대금업을 하고서 그 돈을 빌려주고서 그것을 그 갚지 못하면 자녀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종, 그 돈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식량은 없고 또 세금을 내야 하고 또 빚도 지고 이렇게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진짜 적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로 자처하는 민장들, 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의 대책과 백성들의 반응이 6절에서 13절입니다. A번 유다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과 7절 상반절인데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예,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듣고서 크게 노하고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해야 합니다. 잘 다스리지 않은 분노는 인의 흉기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 자체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말도 깊이 생각하다는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지만 그 예전에 썼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중심에 계획하고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더 적절하고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깊은 사고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시편 9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근심, 이 근심은 근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예, 주님의 위안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하셔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반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시편 13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의 생각은 보배롭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로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우리의 생각도 언제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또 우리와 우리의 주변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뛰어들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비번,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예,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서 사온 사람들을 다시 파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보로 생활을 하다가 스룹바벨과 에스라에서 1차, 2차로 이제 백성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올 때 몇 명이 돌아왔는지 그 숫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같이 온 사람들을 3차 귀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방에 팔렸던 사람들을 겨우겨우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또 동포를 파는 것과 같은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바른 분별에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분별력은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바른 분별력이 가정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사에서의 한 사람의 바른 분별력 있는 사람의 그 분별력이 회사를 살립니다. 국가에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 국가를 살립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분별력 없는 사람이 가정을 허물어뜨리고요, 회사를 허물어뜨리고요, 국가를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지적에 다른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서 잠잠히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의 말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데 그때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 번, 자기 백성을 다시 파는 것과 같은 옳지 않은 행위를 고치게 하는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사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함. 예, 경외, 다른 말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 유머 가운데 그 고등학교 그 수험생 교실에 있는 거품 중에 뭐 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2호선을 타자. 우주 정복, 우리는 주말에 정석을 복습한다. 네 성적에 잠이 오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엄마가 보고 있다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엄마가 보고 있으면 학교생활 달라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안 달라지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욥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오늘 아침에 38장을 나누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참 큰 감동이 됐습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 또 욥과 엘리후가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서로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생각대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허탈해했던 것 알고 계시고요. 모든 자녀를 한순간에 잃고 고통스러워했던 것과 온몸에 도진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깊은 한숨을 쉬어야 했던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욥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신앙으로 욥을 난도질한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엘리후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가르치려고 했던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정말 욥에게 필요한 욥을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우리가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디번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나친 세금과 고리 대금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너희들에게 온리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예, 이자 받기를 그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과도한 이자 받기를 그치자고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형제들에게는 아마 그 말씀을 기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더 많이 가진 사람, 또 더 강한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려면 을보다 갑이 양보해야 합니다. 갑의 미덕은 후함입니다. 내가 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정과 사회를 살립니다.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도 다 주장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목소리만 커집니다. 2번 과도한 이자 받기를 그치고 이미 받은 것의 상당량을 돌려보낼 것을 소원하게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백성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예,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아멘은 동의의 표시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머리나 입에서 완성되지 않고 손과 발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문제를 참 지혜롭게 극복해 갑니다. 귀족들이 회개했고요. 그 귀족들이 자신들의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꿈으로써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을 때 내가 먼저 중단해야 하고 내가 나누고 내가 그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은 출발입니다. 14절에서 19절은 느헤미야의 내려놓음입니다. 에이브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은 몇 년이었으며 그 기간 동안 어떠했습니까?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12년 동안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부터 32년까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답니다. 당시 지배국의 총독은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책임감 있고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신실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매 정권 때마다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완장 채워주면 줄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었습니다. B번 느헤미야가 이전의 총독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15절 읽어볼까요? 총독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 앞자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은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어떤 권력의 자리, 남들에게 힘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분의 눈을 보고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온 세상을 저주하며 살고 싶은 정도의 처참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요? 라고 물을 때 그때도 똑같이 그분의 눈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예,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여김과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좋은 자질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도 또 때로는 실수해도 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힘을 다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않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 하러 왔잖아요.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권력이나 벼슬이 아니라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바른 삶과 바른 섬김을 행한 것이 자랑이어야 합니다. 즉 자리가 자랑이 아니라 삶과 섬김이 자랑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음만 먹었으면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총독의 일을 마치고 난 후에도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디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까? 19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에는 백성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참 복됩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6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예, 갑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누가 하나님이 이루고 세상을 새롭게 한다. 예,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사회를 새롭게 한 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 등은 모두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우리 성경 몇 곳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항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자연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노아는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참 잘 댑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세상이 약하고 누구든지 누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약하다고 핑계 대지 않아야 합니다. 2번, 이사야 51장 2절. 이사야 51장 2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냐.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반듯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아닙니까? 네.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애가 나중에 사회에 가서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 공부로 하면 공부 잘하는 애가 잘 돼야 될 텐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번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275명, 사도 바울까지 합치면 276명의 생명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새로워졌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갈 때는 그저 죄수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죄수로 보이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배로 인해서 로마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유럽이 새롭게 되고 온 세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도 바울이 탄 이 배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배로 인해서 전 구라파의 역사가 새로워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예. 사울왕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왕족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왕의 범죄로 인해서 왕족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었고요. 사울의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한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만 또 국가의 세금을 받는 사람만 공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나는 공인입니다. 내 삶은 나를 아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나번 바른 삶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예, 유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했던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백성을 압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을 때나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또 성경구절 두 개 묵상해 보십시다. 예, 히브리서 1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습니다. 예, 요셉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속의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인물의 가장 신앙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벨, 뭐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라고 하면 요셉의 어떤 부분을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저 같으면 믿음으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용서했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옥살이, 종살이를 잘 견뎌내었으며,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자녀들, 그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가 자신들이 영원히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할 것을 압니다.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압니다. 그때 자기가 살아있지 않을 것도 압니다. 그때 자기가 살아서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지만 자기 뼈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그를 묻음으로써 출애굽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거기에 심취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요셉의 믿음을 더 또렷하게 알려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2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사도 바울의 일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 빠르게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해야 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임을 믿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12년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색종이를 붙임으로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려갈 수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색종이를 붙임으로 은혜의 지도와 섭리의 지도를 그려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든 어떤 삶의 자리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현장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매일매일 삶의 색종이를 한 장씩 붙여가는 것입니다. 그 지도를 어떤 모양으로 그려가실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도를 잘 그려갈 수 있다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지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합니다. 스티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색종이를 붙여가시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예, 너무 큰 것 결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못합니다.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이 21세기의 느헤미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 갈 때에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의 조롱과 반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흉년과 과도한 세금, 이자로 인한 고통이 더 컸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갈 때에 외부의 방해만이 아니라 내부의 걸림돌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금과 이자 문제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돌이키게 하고 자신도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때 그렇게 행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 노아, 아브람, 사도바울 등을 통하여 인류와 믿음과 역사의 지평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구역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삶의 색종이를 한 장씩 붙여감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찢어지지 않는 은혜의 지도와 퇴색되거나 바래지 않는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매일 믿음으로 삶의 색종이를 한 장씩 붙여감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